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신명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오늘 21장 이제 순서가 되겠어요. 이제 이 신명기 21장으로 이제 8장에서부터 시작된 종교적이고 국가적인 것에 대한 모든 규례가 결론을 맺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귀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쭉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21장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생활과 관련된 흥미롭고도 훌륭한 법규들을 이제 앞서서도 발견했지만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함께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실까요? 2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척이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지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얼른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나 살인자가 밝혀지지 않은 채 살해되어 죽은 시체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한 것인데 한 번 더 보면 이런 거죠. 발견된 그러한 경우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시체를 중심으로 거리를 측정해서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을 확인해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하여서 그 죄인의 속죄 행위를 담당할 성읍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비록 그 살인사건이 자기 성읍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그 성읍이 맡게 된다 하는 것인데 이때 그들이 취한 속죄 행위는 다음과 같은 그러한 행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대단히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진리가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한 성읍에서 그 성읍의 거민 전체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과시하는 경우가 참 구약 성경에 보면 많죠. 살인행위가 자기 성읍에서 발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그에 대한 속죄의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그 많은 죄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조차 하고 있는지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죄악상에 대하여 그저 정말 심각한 문제야 이렇게 나가다는 큰일 나겠어 이 정도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오늘날 범한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뭐 이렇게 말로만 걱정하는 것과 진짜 기도하는 것과는 뭐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 자세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를 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 부분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경우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아내와 미움을 받은 아내가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태어난 아들들이 있는데 그중 미움을 받은 자의 소생이 장자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의 장자권을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야곱의 경우에서 이미 보았어요. 자, 18절을 보시면 18절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또 이 탕자에 대한 법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 것인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뭐 아니면은 뭐 벌을 내려야 된다. 혼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돌아오자 그의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그를 맞이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그 당시 사람들에겐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집을 나간 탕자가 그의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한다면 뭐 돌 맞는 것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자복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죽을 죄를 범하여 죽은 자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라는 대단히 생소한 규례를 주시게 됩니다. 이제 신명기 21장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보게 되는데 요 내용은 우리가 찬송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 마지막 22장 이렇게 여러분들과 주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보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그렇게 죽은 자 그런 시체는 밤새도록 그곳에 두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런 법인데요. 그것은 그 시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규범이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어찌 보면 다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스라엘에서 전형적인 사형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사형법으로 교수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후에 그를 나무에 매단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형벌은 극악범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가 자신의 무서운 죄로 말미암아 사형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죠. 경고를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 시체가 땅거미가 지기 전에 나무에서 내려져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그 땅이 부정하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 모세도 이러한 법규의 상징적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본문을 인용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나름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로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도 로마인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가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으되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의 형벌에서 구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그 책임이 로마 사람에게 있는가 아니면 유대인에게 있는가라는 전혀 무의미한 논쟁을 일삼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 따라서 그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2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는데, 22장 여기서부터는 신명기의 또 다른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5, 6, 7장에서 십계명의 반복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살피며 해석을 했고요, 8장에서 21장까지는 종교적이고 국가적인 규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이제 이 22장에서 26장까지에 걸쳐서는 가정과 인간관계에 대한 규례가 한 번 더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율법들은 거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주신 것으로서 본장에서는 상당히 그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인간관계에 대한 또 이 규례들이 여기에 발견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2장 1절 2절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리죠.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서울린 정책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로서야말로 그 당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매우 훌륭한 서울린 정책을 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북한을 향해서 그랜드 바겐 세일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베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베풀기를.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자선단체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긍휼단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또 국가적으로 하는 것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다 이미 모세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나타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울린 정책을 보이셨고 또 명하신 분이신 것을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들을 일으킬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거나 이웃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 이래서 지나쳐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웃의 어려움 속에 본인의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했던 것으로 성경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인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규례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은 우리가 주의하지 아니하면 안 될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오늘날도 여자는 여자답게, 좀 여성답게, 또 남자는 남성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중성으로 만들지 아니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사실은 여기에서 의복을 말하고 있지만 이 의복 너머에서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그 고유한 성질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사실 오늘날 남녀 간의 외모와 행동, 이런 뭐 특별한 차이점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결혼, 성경이 금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신체의 바꿈들, 뭐 레즈비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건 옳지 못하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남성은 이런 일만, 여성은 이런 일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면에서 성경이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에서 정리해 주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성들이 남성 평등을 주장하고 또 남성들이 또 여성화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가치를 좀 더 확인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를 함께하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마이퍼스트 드림과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입시 준비도 잘해 서울대에 입학한 14명의 신앙과 공부 비법을 소개한 나침반사의 고딩 화이팅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89번지 극동방송 매기성경 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기 성경 강의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방송된 내용을 CD나 테이프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